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AD 64년 로마의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311년까지 로마의 극심한 핍박은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이 방화를 일으켰다라는 이 거짓 소문을 퍼뜨릴 뿐만이 아니라 또한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교회 건물들은 무너지고 성경은 불타버렸습니다.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신의 희생제물이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로마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더욱 뻗어나가게 되었고 이 순교자들의 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히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는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가 어느 순간 이 생명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는데 그 계기가 무엇이냐면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순간부터였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다라는 것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박해는 끝이 나고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와 안식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교회가 정부의 보호 아래에서 타락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교회를 통제하기 시작했고 이 교회의 자정 능력은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교회의 모든 것이 권력과 돈에 얼룩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일어난 운동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수도원 운동입니다. 수도원 운동. 이 수도원 운동은 교회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던 것이죠. 교회의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도원 운동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세상으로부터의 단절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수도원들은 세상과 단절된 곳에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탁발 수도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과 함께 영향을 주고받은 수도사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수도사들은 세상과의 단절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굳게 지켜왔던 것입니다. 이런 세상과의 단절, 세속과의 단절은 분명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바로 세속화의 물결에 물들지 않고 그들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수도원 운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과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바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의 단절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가? 아니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야만 하는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과거 수도사들처럼 살아가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한 청년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그 청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직장 생활하는데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불의한 직장이라는 것이죠. 너무나 불의하다는 거예요. 또 한 청년은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학교 자체가 이렇게 부패했는지 모르겠다라는 한탄을 한 청년도 있었습니다. 정직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평가하고 그것을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정과 부패로 가득 차 있는 곳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직장이 그렇고 학교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청년은 그 직장을 때려치웠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런 곳에서 직장 생활하느니 그냥 사표를 쓰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이런 곳에서 있다가는 내 영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아서 사표를 쓰는 게 낫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사실 직장만이 그런 게 아니죠. 모든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학교도 그렇고요. 취미로 모이는 동호회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심지어는 교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불의한 공동체, 불의한 세상을 만났을 때 그곳을 떠나야만 하는지 아니면 그곳에 남아 있어야 하는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고민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5장의 앞부분의 내용을 이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팔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팔복이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세상 속에서 박해를 받게 될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앞으로 로마의 박해가 점점 심해질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박해를 받지만 그것을 견디는 자는 복되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세상의 핍박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의 구별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구별됨. 오늘 보면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에는 이 두 가지 비유가 등장하고 있는데 하나의 비유는 바로 소금에 대한 비유이고요. 두 번째로는 빛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는 다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의미, 동일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두 번이나 다른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강조하면서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을 성경책을 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후 14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무슨 단어입니까? 세상이란 단어입니다. 세상. 그런데 여러분 13절과 14절에 등장하는 세상이란 단어는 원어로 다른 단어예요. 13절에 사용된 단어는 헬라어로 게라는 단어입니다. 게. 그런데 이 게라는 단어는 땅, 지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공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리적인 공간. 이것을 의미할 때 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14절에 가서는 이 세상이란 단어가 다른 단어로 바뀝니다. 코스모스라는 단어로 바뀌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코스모스. 이 단어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개라는 단어보다 폭넓은 의미로 쓰이는 단어예요.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우주적인 공간, 이 피조 세계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삶의 공간을 의미할 때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타락한 피조세계를 의미할 때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쓰인다는 거예요. 타락한 피조세계.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공간적인 의미를 뛰어넘어 타락한 피조세상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이 타락한 피조세상을 벗어나서 생활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피조물, 이 타락한 피조 세계로부터 회피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너희들이 그곳에 있으면 영적으로 타락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이 죄로 물들 수 있으니까 너희들 그곳을 떠나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는 그 세상에서, 그 타락한 세상에서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타락한 피조 세계에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성경에서는 죄악으로부터 떠나라, 피하라, 회피하라는 말씀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타락한 현실을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존재론적 현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타락한 현실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타락했다, 떠나야 한다, 머물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타락했고, 이 세상이 불의하고, 이 세상이 죄악이 가득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세상 속에서 소금과 같은 자들입니다. 13절을 보시면 소금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짠맛이죠, 짠맛.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 중에서 짠맛을 내는 물질은 오직 소금밖에 없다고 합니다. 제가 검색해 봤거든요. 2013년도에 한 기사에 짠맛을 내는 새로운 성분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아, 그런 깜짝 놀라서 막 뒤져보니까 그 기사 이후에는 아무 소식이 없어요. 이것은 세상에서 짠맛을 내는 것은 오직 소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소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짜지 않는데 너희는 짜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빛은 무엇과 다르다는 것입니까? 어둠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사단 마귀가 이 땅을 어둠으로 뒤덮어버렸습니다. 타락한 피조 세계는 어둠의 세계입니다. 밤이 깊어서 진리가 무엇인지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어둠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빛. 결국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존재.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함께 있으면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고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향은 선택적으로 주고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님의 좋은 점만 영향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좋든 싫든 함께 있으면 그냥 영향을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타락한 인간은 그 죄성으로 인해서 죄악에 더 빨리 물든다는 거예요. 선한 것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죄악에 더 빨리 물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세상 속에 던져지기만 하면 죄악에 물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세상에 존재하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물들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지만 세상과 다른 구별된 존재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완벽하게 안전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죄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에요. 타락한 문화, 타락한 그 죄성과 싸워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켜내지 않으면 물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타락한 문화와 치열하게 싸워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대안이라는 거예요.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만 붙잡고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품에 안기며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 물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의 물이 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이 자꾸만 세상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영혼이 자꾸만 죄악으로 달려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온 신경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참 어렵죠. 참 어렵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바로 영적인 관성의 법칙 때문입니다. 관성의 법칙. 관성의 법칙 기억나십니까? 한번 달려가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면 멈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한번 움직인 물체는 계속 움직이고자 하는 것. 그게 관성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면 한번 브레이크 밟는다라고 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밟아야 합니다. 설 때까지 밟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에 계속적으로 제동을 걸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번 밟았는데 안 되더라. 그래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밟고 또 밟아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또 채우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은 죄악으로 달려가는 길을 멈출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주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라이언킹 영화를 보시면 주인공 심바가 이 강가에서 죽은 아버지의 영혼을 만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때 라이언킹의 명대사가 등장하죠. Remember who you are. You are my son. 이런 대사입니다. Remember who you are.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You are my son. 너는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주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 정체성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구별된 존재다라는 그런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 이런 말이 있죠. 진실을 잠시 가릴 수는 있지만 진실을 완벽히 숨길 수는 없다.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숨기려 하지만 숨길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숨기려고 하지만 숨길 수 없는 것.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 사랑하는 동북의 청년들의 뭐 아름다움 이런 거? 뭐 전혀 동의하지 않죠? 스스로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타락한 세상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숨기려고. 죄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은밀함입니다. 은밀함. 아무도 모르게 짓는 죄. 죄의 특징, 세상의 특징, 은밀함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세상이 미쳐서 막 대놓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의 특징은 은밀함이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결코 은밀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드러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드러낸다라는 것은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펼쳐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은밀한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굳이 티를 내지 않아도 되는 일은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감춰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얼마나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죠. 결혼한 한 청년이 저에게 봉투 하나를 건네면서 어떤 청년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드러나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드러나야 합니까? 이 드러냄은 감출 수 없는 드러냄입니다. 감추고 싶지만 감출 수 없는 드러냄. 여러분, 그리스도인됨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어야만 합니다. 누가 봐도 성도여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소금이 맛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 속에서 짠맛을 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세상에서 빛된 우리를 통해서 산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소금이 짠맛을 내고 산위의 동네가 밝아진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의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낸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타락한 세상은 선한 영향력을 좋아하지도 않고요. 선한 영향력에 영향을 받지도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작은 불의함에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입니다. 세상입니다. 이런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펼쳐내는 것은 마치 막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일처럼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이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남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냥 불의한 세상을 불의하게 살아가는데 나 혼자 정직하게 일하고 나 혼자 성실하게 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거예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막에도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막에도 생명체가 있어요. 사막에도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아주 가끔 내리는 비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주 가끔 내리는 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의 소량의 비로 인해서 사막의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역할은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것. 그 빛을 통해서 세상이 진리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보여주고 그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변화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저 세상 속에서 작은 선한 영향력을 펼쳐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이 변하지 않는가? 왜 사람이 변하지 않는가? 왜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가? 뭐 이런 고민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선한 영향력을 펼쳐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해도 티가 안 나는 사역들이 있어요. 앞에 나와서 하는 거는 티라도 나는데 뒤에서 하는 건 티도 나지 않는 사역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몰라주는 그런 섬김과 사역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작은 선한 영향력을 펼쳐내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세상이 그 작은 빛을 통해 진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빛이라도 상관없어요. 어둠이 짙게 깔려 있으면 작은 빛에도 보이게 되어 있어요. 보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타락한 세상입니다. 불의한 세상이죠. 어느 것 하나 정상인 것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낸 그 자리에서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 자리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펼쳐내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변화는 내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저 선한 영향력을 바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 왜 선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너희 행실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로 우리의 선한 행실이 선한 행실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 여러분, 빛을 비추는 행위는 우리의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6절을 보시면 너희의 착한 행실로 나와 있습니다. 나의 행위입니다. 나의 선한 행위예요. 그런데 나의 행위를 통해서 나의 영광이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만 하는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신 분이 누구십니까? 잘 들으라고 했잖아요, 제가. 두 번이나 읽어줬는데요. 하나님께서 비춰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여러분, 빛은 내가 바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빛을 비추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내가 빛을 바라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사체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준 그 빛을 통해서 세상을 비추는 반사체일 뿐이라는 거예요. 반사체.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을 비추는 그 행위조차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반사체로 우리를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빛의 통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한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버지.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오늘 처음 사용된 단어입니다. 맨 처음, 지금 처음 사용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굉장히 멀리 계신 분이셨어요. 그들에게 가까이 계신 분이 아니라 굉장히 멀리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 대신 주라는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불렀던 거예요. 아도나이, 주인. 그 주라는 단어로 하나님을 대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어는 하나님을 뜻하는 이 히브리어를 기록할 때 그들이 거룩한 이름을 부르지 못하도록 모음을 빼버린 거예요. 히브리어의 모음을 빼버리고 자음만 이렇게 써 내려갔습니다. 문제는 뭐냐? 본인들이 써놓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그 하나님이란 단어를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음이 없어서.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이후의 유대인들은 아도나이라는 단어, 주라는 단어의 모음을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붙여서 그때부터 하나님이란 단어를 야훼 혹은 여호와로 부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그리고 멀리 있는 하나님이셨어요. 굉장히 멀리 있는 하나님. 그로 인해 그들의 신앙생활에는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점이 무엇이냐? 율법주의인 거예요, 율법주의. 신앙생활이 의무적인 종교생활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게 즐겁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괴롭기만 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막 족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즐겁지가 않아요. 왜냐? 그분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같이 가다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너 왜 이렇게 했어? 막 심판하실까봐 두려운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즐겁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의 신앙은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바라는 것, 이게 올무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어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에 남게 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의무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의무. 아,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 주일 예배 와서 봉사하는 것. 그 의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즐겁지가 않아요. 와, 이거 또 해야 돼. 내가 지금 몇 주째 헌금 봉사를 하는지 몰라 이러면서. 주일 예배 드렸으니 오늘 신앙생활 다 했다라는 거예요. 내 의무 다 했다라는 거예요. 나 오늘 할 거 했고 바울 예배 하도 목사님이 참석을 해서 참석했으니까 끝! 의무적인 종교생활. 이래 얘기하는데도 안 오는 청년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아버지.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잘 설명해 주는 단어입니다. 어떤 관계요?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친밀함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의무적인 종교생활로 변질되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뿐만이 아니라 디모데 누가에서 1년 동안 열심히 섬긴 우리 임원 임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 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코로나 시대 속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년과의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남겨진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1년간의 사역을 통해서 맺어진 열매는 무엇입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던지느냐? 바로 우리의 사역의 핵심이 바로 친밀함이기 때문입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사역해왔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고 또한 믿음의 동역자들과의 친밀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1년간의 사역은 정말 죽을 맛이었을 거예요. 와, 정말 죽겠다. 1년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막. 내가 그때 후보에 올라갔을 때 사퇴했어야 됐는데 그러면서 막 땅을 치고 막 후회를 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는 죽겠지만 그래도 남들에게 보이는 눈빛이 있기 때문에 1년은 견뎌냅니다. 어떻게든 막 그 자리를 지켜내요. 그런데 딱 지키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탈진해버리는 거예요. 번아웃 돼버린다는 거죠. 새롭게 뽑힌 우리 임원 임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친밀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친밀함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사역하다 보면 마음이 상할 때도 있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바로 해결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믿음의 동역자들과의 친밀함을 누려야만 한다는 거예요. 사역하면서 일한다고 막 너무 막 분주하게 시간 보내지 마세요. 일 때문에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과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친밀함을 누리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친밀함이 있으면 이해가 되고요. 친밀함이 없으면 오해가 생겨요. 오해. 제가 사역해 보니까 그래요. 저랑 친밀하게 지내고 이야기를 했던 청년들은 그나마 제가 뭔 얘기를 해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저와의 친밀함이 조금 떨어진 우리 지체들은 제가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닌데 오해가 생기더라고요. 오해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친밀함이 있으면 모든 게 이해가 되고 순종이 돼요. 그런데 친밀함이 있으면 오해가 생기고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친밀함이 없음을 통해서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의무적인 종교생활로 변질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선한 영향력을 펼쳐내야만 합니까? 바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면 그렇게 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막 빛을 발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게 되면 빛이 발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게 되면 감출 수 없는 빛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취업이 문제가 아니에요. 공동체가 문제가 아니고 타락한 세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이자 핵심이라는 것. 찬송가 438장,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이런 가사가 있죠. 높은 산이든지 거친 들이든지 천막이나 궁궐이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분을 모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는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인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것을 누려야 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그분의 주권도 있지만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하나님의 친밀함.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기 참 어렵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과 정말 친밀함을 누릴 수가 있죠. 정말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친밀함이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심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하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세상 속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를 짓누를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의 해답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세상의 것들로 채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의 제동을 걸고 주님께 돌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로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2022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많은 계획들과 비전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인 줄 믿사오니 그 친밀함을 회복하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